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895kHz로 정규 방송을, 밤 11시에 9,800kHz로, 다음날 오전 6시에 9,580kHz로 2회에 걸쳐 재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15,42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10시에 15,670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둘째 날, 10월 18일 월요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했다. 그것은 명령이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명령을 말하기 전 조금 앞구절에서는 또 다른 명령을 주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신명기 6장 2절. 신명기 10장 12절을 읽어보라. 이 성경절은 사랑과 경외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한 성경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고 다른 성경절에서는 그분을 사랑하라고 말하며 이 성경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시에 사랑하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외라는 단어의 의미로 볼 때 이 명령은 뭔가 모순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죄됨과 연약함과 그분께 대한 전적인 의존성에 대비되는 그분의 권위와 능력과 정의와 의로우심에 감탄하며 존경을 표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타락한 존재들로서 정죄받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자들이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을 읽어보라. 이 성경절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을 어떻게 도와주는가?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과거의 죄와 정죄함으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하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사실인 것과 같이 똑같은 원리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적용되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서 억압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에게 위대한 구원을 가져다 준 것이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신명기 5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해야 했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에 관한 위대한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더 그렇게 해야겠는가?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그에 합당한 경배와 존경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묵상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을 읽어보십시오. 세상을 향한 마지막 기별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명령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적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의 참된 의미를 그대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말세의 위험. 우리는 지상 역사의 가장 엄숙하고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다. 우리는 말세의 위험 가운데 처해 있다. 중요하고 두려운 사건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율법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게 하며 고민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킨 죄악을 고백하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가. 증언보감 1권 333. 기도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경과 경배를 돌려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이더블유알의 말씀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특별히 북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동포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 유창종 목사입니다. 이 시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은 시편 37편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란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37편의 말씀을 낭송해 올립니다. 시편 37편은 40절까지 있는데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앞부분에 20절까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21절서부터 40절까지 낭송해 드립니다. 1절.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시미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기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나라도 풍족하려니와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은 악인과 의인의 결국을 대조시킵니다. 악인은 일시적으로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풀과 같이 결국 세전할 것이고 의인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승리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을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시편 37편 1절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악인의 형통에 대한 문제는 인류 역사의 문제였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도 악인의 형통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러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표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이까?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하박국 1장 13절에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유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인류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한 고난을 당했습니까? 중세 암흑의 권력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죽음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나치 치하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공산주의 아래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자유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억압받은 채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때로 순교의 이슬로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여 왔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달라고 호소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0절에도 하나님께 그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 신원해 달라고 하는 호소가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악인들로 인하여 분노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아니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들의 앞자리에 얼마나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어갔는데 그들을 인하여 분노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의 결국이 그들의 종말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라고 기록합니다. 불평하는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끝까지 보았어? 지금은 그들이 번영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결말이 끝까지 번영하는 것이라고 너희가 그들의 끝을 보았느냐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대단히 근시안적입니다. 시작과 그 끝을 다 보지 못합니다. 현실의 짧은 시간만을 볼 뿐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39절에는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향한 우리의 불평과 분노로 우리의 신실한 신앙이 손해볼 것을 염려하고 계십니다.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분노를 느낀다면 그 분노 때문에 우리 내면의 신실한 신앙이 상처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악을 행하는 사람을 향하여 화내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린 왕이어서 이런 말을 권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처절한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억울함이 무엇인지, 원통함이 무엇인지, 몸서리 쳐지는 분노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교훈을 오늘 본문 시편 37편 3절에 한 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라고 하는 세 가지 명령형으로 나오지만,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 따르면 이 구절은 네 개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둘째는 선을 행하라, 셋째는 땅에 거하라, 넷째는 성실함을 먹을거리로 삼아라라고 하는 네 개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삶이 그리도 악인들에게 억울함과 분통함이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교훈을 한 줄로 정리하면서 네 가지의 명령형을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를 짧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들려주는 인생의 첫 번째 교훈이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 주변에 늘 좋은 일이나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양한 인간들이 다양한 욕망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다양한 욕망을 지닌 사람들이 모인 세상이기에 이 세상에는 크고 작은 다툼이나 분쟁, 심지어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분쟁은 소유하고자 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 시편 37편 14절에 보면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악인은 복수형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행위가 정직한 자는 단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즉 악한 무리들이 힘없는 한 사람을 노략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과거 다윗이 살았던 고대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약하면 먹히고 강하면 잡아먹는 힘의 논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논리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다윗 역시 수많은 전쟁터를 누빈 사람이었습니다. 숱한 전투를 치른 다윗은 힘의 논리가 무엇인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닌 군사력으로 그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집요하게 추적하는 사울에게 반역의 칼을 겨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힘의 논리를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첫 번째로 신뢰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우리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은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 세상을 사는지 하나님께서 모두 기억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죠.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오직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사울의 죽음 이후에도 사울에 대한 예우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에게 바른 삶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세 번째 교훈은 땅의 거하라입니다.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믿음은 그가 사는 현실 속에서 다듬어졌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집안의 막내인 그에게 맡겨진 일은 들에 나가서 양떼를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양떼를 치며 그는 초원의 풀이 언제 자라고 시드는지를 알았습니다. 훗날 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그는 인생이 풀과 같이 지나감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도라고 말하지요. 악인들이 아무리 번성한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 인생에 지나지 않음을 그저 금방 시들 풀에 지나지 않음을 그렇게 허무함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다윗은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권면하지요. 맡기라라는 말은 돌을 굴리듯 굴리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에 전쟁을 할 때 적이 오는 계곡에 매복해 있다가 적에게 치명타를 입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계곡 위에서 커다란 돌을 굴리는 것이었습니다. 숱한 전쟁을 치렀던 바로 그 현장에서 다윗은 커다란 돌을 굴려버리듯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윗이 딛고 살았던 그 땅은 자신의 믿음이 세워지는 현장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실험실이나 강의실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자라게 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다윗은 성실함을 먹을 것으로 삼아라 라고 말합니다. 성실함이란 어쩌다 한번 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실은 꾸준함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목동이었을 때 다윗은 넓은 광야에 늘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도 지켜보지 않았지만 자신이 돌보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곰이나 사자 같은 맹수들이 양을 물어갈 때도 그는 목숨을 걸고 그 맹수의 입에서 양을 구해내었습니다. 그러한 성실함이 배어 있었던 다윗이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AWR 청취자 여러분, 특별히 북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동포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악과 타협해버리면 편하고 넘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넘어짐은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들고 계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입니까?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이 고백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입니까?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지만 반드시 다시 일어선다는 이 약속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절 40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하나님을 의지한 연고로다. 아멘. 결국의 승리는 의인들의 몫인데 그 의인이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을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AWR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삶 속에서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더욱이 악인들의 형통으로 인해서 고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백성이라면 우리의 걸음은 결코 실족치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8절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희망찬 발걸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전진하고 마침내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리라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 21절부터 끝까지 40절까지 낭송해 올립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는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이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고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르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목도하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 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니 사람이 지날 때에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연고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들을 소유하는데 우리의 초점이 있게 마시고 이 땅의 악인들에 대하여 분노하는데 우리의 초점이 있게 마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의인을 구원하실 그 주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건강한 생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변화가 일어나는 지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의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받아들이게 하시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허무한 것에 불과합니다. 지식의 탐구, 곧 학문의 연구에 따르는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인간의 이성을 그 진정한 가치와 적절한 범위 이상으로 높이고자 하는 경향입니다. 많은 사람은 자신의 불완전한 과학적 지식으로 창조주와 그분이 하신 일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과 권한을 측정하고 무한하신 분에 대한 추리적 이론에 빠지고자 노력합니다. 이와 같은 연구 분야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금지된 땅을 밟고 있습니다. 그들의 연구는 가치 있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다만 영혼을 위태롭게 하는 데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은 하나님께서 갖지 못하게 한 지식을 욕망함으로써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지식을 얻고자 노력함으로 그들은 소유할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나무에 결코 접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식, 곧 죄의 저주가 전혀 없는 지식, 영원한 기쁨을 주는 지식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유혹자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얻은 모든 것은 죄와 그 결과를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땅은 하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 교훈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첫 조상을 유혹한 그 분야는 그가 오늘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는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꾸며낸 이야기들을 세상에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령으로 온갖 계략을 다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하여 추론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들로 하여금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지 못하게 하고자 노력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손상시키는 강신술 교훈이 도처에서 교육기관들과 교회들을 침투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연계에 퍼져있는 실제라는 이론이 성경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답게 가장하였을지라도 이 이론은 가장 위험한 기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나타내고 그분의 위대함과 위엄을 손상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사람들을 그릇되게 이끌 뿐 아니라 타락시키기 위하여 고안된 것입니다. 암흑이 그 요소이고 관능이 그 영역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됩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성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파멸을 의미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겪는 상황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능력은 초자연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복시켜주는 과업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악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의 피를 통하여서만 죄에서 깨끗하게 됩니다.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타락한 본성에 저항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강신술 이론은 그분의 은혜를 무효로 만듭니다. 만일 하나님이 모든 천연계에 퍼져 있는 실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안에 거하신다면 사람이 거룩함에 이르기 위하여 자기 속에 있는 능력을 개발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만일 그들의 논리적 결론을 따르게 되면 이런 이론들은 그리스도교의 전반적인 체계를 모조리 쓸어버리게 됩니다. 이 이론은 속죄의 필요성을 무시하고 사람을 자신의 구주로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런 이론은 그분의 말씀을 무효로 만들고 그 이론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마침내 성경 전체를 꾸며낸 이야기로 여기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덕성을 부도덕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간주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정당한 통치자의 위치에 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전혀 무가치한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악에 저항하고 이길 진정할 힘을 전혀 갖지 못할 것입니다. 영혼의 방어벽은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은 죄를 대항할 방어책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제지가 거부될 때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깊이 죄에 빠지게 될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악에는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신 계시는 우리의 연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은 우리가 간파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본성을 추측하고자 자신의 힘을 지나치게 발휘할지라도 그 노력은 아무런 결실을 가져오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생활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맞단을 낳고 맞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태복음 2장 1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경배하러 오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애굽으로 피하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마태복음 3장 1절 침례 요한이 천국을 전파하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침례를 받으시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